제76편 두 번째 동산. 아담의 첫 번째 동산을 놉 사람들에게 저항 없이 넘겨주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와 그의 무리들은 서쪽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에덴 사람들은 그러한 해양 모험을 하기에 적당한 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북쪽으로도 갈 수 없었는데 북쪽의 놉 사람들은 이미 에덴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 지역의 산들에는 적대적인 부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직 유일하게 열려있는 길은 동쪽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목초지를 향해 그 당시에 살기 좋은 지역인 동쪽으로 떠났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던 사람들 대부분도 훗날 동쪽으로 찾아와서 그들의 새로운 골짜기 보금자리에서 아담 사람들과 다시 합류하였다. 카인과 산사는 둘 모두 아담의 카라반들이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에 있는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태어났다. 산사의 어머니 라우타는 딸을 해산하다가 죽었다. 이부도 무척 산고를 겪었지만 우월한 체력 덕분에 살아남았다. 이부는 라우타의 아이인 산사를 자기 품 안으로 받아들여서 카인과 함께 길렀다. 산사는 큰 능력을 소유한 여인으로 성장하였다. 그녀는 북방에 있는 청색 인종의 족장인 사리간의 아내가 되어 그 당시의 청색 인종들의 진보에 기여하였다. 1. 에덴 사람들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감. 아담의 카라반들이 유프라테스 강에 도달하는 데에는 거의 1년이 걸렸다. 도착하였을 때는 홍수기였으므로 그들은 강 왼쪽 평원에 전막을 치고 거의 6주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두 번째 동산이 될 강 사이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두 번째 동산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왕이며 대제사장인 그가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서둘러 동쪽 산들로 도망갔다. 아담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지역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지역에서 아담과 그의 조력자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고 문화와 종교의 새 중심지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담은 이 지역 이전에 반과 아마돈이 주축이 되어 동산을 준비할 때 동산의 임지로 추천되었던 세 지역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당시의 두 강들은 그 자체가 천연적인 방어 역할을 하였고 두 번째 동산의 약간 북쪽에서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서로 가까이 근접하였기 때문에 56마일에 달하는 방어벽이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쪽에 그리고 그 강들 사이에 건설하기만 하면 되었다. 새로운 에덴에 정착한 뒤로 원시적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땅이 저주받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자연은 다시 한번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아담, 사람들은 개관되지 않은 토양에서 억척스럽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필사자 실존에서 적대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자연에 직면하면서 삶의 실체들에 대처해야만 하였다. 그들은 첫 번째 동산은 부분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 동산은 그들의 손이 일하여 얼굴에 땀 속에서 창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2. 카인과 아벨. 카인이 태어난 지 2년이 못 되어 아벨이 태어났으며 그는 두 번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자식이었다. 아벨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목동이 되기로 선택하였다. 카인은 이미 농사짓기를 선택하였다. 당시에는 소산물을 사제에게 제공하는 관습이 있었다. 목동들은 자신들의 양들을 가져왔고 농부들은 들판의 열매들을 갖고 왔으며 이 관습에 따라서 카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사제들에게 절기마다 소산물을 제공했다. 두 소년은 여러 번 자기 직업이 더 좋다는 논쟁을 벌였고 아벨은 자신의 동물 희생제물이 더욱 좋은 것임을 언급하는 데에 참을성이 없었다. 카인은 첫 번째 에덴의 전통으로 들판의 열매들을 제공했다는 선례를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말에 수긍하지 않았고 자신의 형이 곤혹스러워할 때마다 비웃었다. 첫 번째 에덴 시절에 동물로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관습을 없애려고 아담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카인은 자신의 주장에 정당한 선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에덴에서 종교 생활을 조직하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아담은 건축, 국방, 농업 등 연관된 수많은 세부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첫 번째 동산에서 이런 분야에서 일했던 놉, 사람 출신의 사람들에게 경배와 교육의 조직체를 이림하고 있었다. 짐해, 하는 놉, 사람 사제들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아담의 이전 시대 기준과 규칙들로 돌아가게 되었다. 두 소년은 한 번도 서로 잘 지내지 못하였으며 희생 제물에 관한 이 문제로 그들 사이에 증오의 싹이 자라났다. 아벨은 자신이 아담과 이브 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카인에게 그가 아담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곤 하였다. 카인의 아버지는 청색과 홍색 인종의 후기 혼혈이며 안돈의 후손 토착민 형질도 섞인 녹, 사람 종족으로서 순수한 보라색 인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본성적 호전성이 상속된 카인에게는 자신의 동생에 대한 증오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들이 각각 18세와 20세가 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 있어 왔던 긴장은 결국 끝장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벨이 자기 형을 조롱하자 카인은 분노가 폭발한 나머지 그를 죽이게 되었다. 아벨의 행위성을 관찰해 볼 때 환경과 교육이 성격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시사해 준다. 아벨은 그의 모든 성격 저변의 이상적인 유전자와 자질을 갖고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은 실질적으로 이 훌륭한 기질을 중화시켜버렸다. 아벨은 특별히 그의 어린 시절 동안 좋지 않은 주위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가 25세나 30세까지 살았다면 그는 아마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그의 훌륭한 유전자가 결국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환경이 비천한 유전자의 성격적 결함을 극복하는 데 실제적으로 큰 공헌을 할 수 없는 반면에 나쁜 환경은 뛰어난 유전자를 매우 효과적으로 망칠 수가 있으며 적어도 어린 시절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좋은 사회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은 좋은 유산을 최대로 발휘시키는 데 필수적인 토양과 공기가 되는 것이다. 아벨의 개들이 주인 없이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담과 이브는 그가 죽었음을 알았다. 아담과 이브에게 있어서 카인은 빠르게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냉혹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그가 스스로 동산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북돋아 주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카인의 삶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런 특수한 방식으로 불행의 상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불친절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자신의 현존에 대해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카인은 어떤 종족의 표시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산을 떠나면 우연하게 만나는 첫 번째 족속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공포와 자책으로 그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카인에게는 조절자가 내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는 항상 가족 단련에 도전적이었고 아버지의 종교를 경멸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어머니인 이브를 찾아가서 영적인 도움과 인도를 부탁하였고, 그가 정직하게 신성한 도움을 구했을 때, 조절자가 그에게 내주하였다. 그리고 내주하면서 내다보는 이 조절자는 카인에게 우월성에서의 뚜렷한 장점을 주었고, 이것이 그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담 부족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카인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세 땅으로 떠났다.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거느리던 사람들의 한 집단을 만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으며, 세라파타샤의 예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카인은 일생을 통해서 놉, 사람과 아담, 사람 사이의 평화를 증진시켰기 때문이다. 카인은 자신의 먼 친족인 레모나와 결혼해서 아들 에녹을 낳았다. 에녹은 엘람에 사는 놉, 사람들의 족장이 되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엘람 사람들과 아담, 사람 사이의 평화가 계속되었다. 3.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생활. 두 번째 동산에서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불이행의 결과들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시아로 떠난 자기들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고요한 자신들의 이전 집을 무척 그리워하였다. 그토록 고상한 존재들이 물질계의 일반 육체로 전락해 있는 것을 지켜보기란 참으로 딱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하락된 지위를 은총과 감사로 받아들이었다. 아담은 자신의 자녀들과 연관, 동료들에게 관리, 행정과 교육 방법론들과 종교적 헌신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현명하게 보냈다. 이러한 예지력이 없었다면 그가 죽은 뒤에는 그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것이다. 따라서 아담이 죽고 난 뒤에도 그의 사람들의 관련사들의 행위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아담과 이브가 죽기 훨씬 전에 이미 그들은 자식들과 추종자들이 에덴에서의 영광스런 나날들을 점차로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에덴의 훌륭한 환경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차라리 잘 된 일일지도 몰랐다. 그것은 전보다 덜 갖추어진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비교적 불만족스러움을 덜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담, 사람의 행정 통치자들은 첫 번째 동산의 아들들로부터 세습적으로 유래되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아담 아들, 아담의 아들, 은 두 번째 동산의 북쪽에서 보라색 인종들의 두 번째 에덴을 세웠다. 아담의 둘째 아들 이브선도 훌륭한 영도자이자 행정, 관리자가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큰 조력자였다. 그는 아담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맏아들인 얀사드가 아담, 사람 종족들의 수장으로서 아담의 후계자가 되었다. 종교적 통치자들이나 사제의 신분은 셋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두 번째 동산에서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생존한 아들들 중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담이 유란시아에 온 지 129년째 해에 태어났다. 셋은 자기 아버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영적 지위를 개선하는 작업에 몰두하여 두 번째 동산에서 결성된 새 사제들의 수장이 되었다. 그의 아들 에노스는 새로운 경배의 순서를 만들었고 그의 손자 케나는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가깝고도 먼 부족들에 대한 대외 선교사 봉사를 제정했다. 셋자손 사제들은 세 가지 업무를 맡았는데 그 업무들은 종교와 건강과 교육이었다. 이계층의 사제들은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와 위생 검열자의 역할과 동산의 학교에서 교사로서 봉사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아담 카라반들은 첫 번째 동산에서 수백 가지 식물의 씨앗과 뿌리들을 이두강 사이에 놓여있는 땅으로 가져왔으며 또한 그들은 많은 소떼들과 모든 종류의 길들여진 동물들 중 일부도 데리고 왔다. 이 때문에 그들은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능가하는 큰 이점들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기원적 동산에 있었던 이전의 문화에서 비롯된 많은 혜택들을 누렸다. 첫 번째 동산을 떠날 때까지 아담과 그의 가족들은 항상 과일, 곡류, 견과류 등을 먹고 살았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약초와 채소류를 먹었다. 두 번째 동산에 들어온 초기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아담 아들과 이브선뿐만 아니라 첫 번째 동산에서 태어난 1세들의 아이들까지도 모두 육식을 하지 않았다. 아담, 사람들은 문명적 성취와 지적 발전에 있어서 주위 부족들을 크게 앞서게 하였다. 그들은 세 번째 알파벳을 만들어냈고 현대적 예술, 과학, 문학의 선구자적인 기초들을 정립하였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땅에서 문자와 금속 공예와 도예와 직조술을 유지하였고 어떤 종류의 고안 건축 양식을 개발했는데 그 이후 몇천 년 동안이나 그보다 나은 건축 방식은 나오지 않았다. 보라색 인종의 가정생활은 그들의 시대와 시기에 맞는 이상적인 것이었다. 아이들은 농업, 항해술, 그리고 동물 사육의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셋자손으로서의 세 가지 임무인 사제와 의사와 선생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셋자손 사제들을 생각할 때 고상하고 고양된 마음을 지닌 위생과 종교 교사들이었으며 동시에 진정한 교육자들이었던 그들을 후세의 부족이나 인접한 국가들의 존재했던 타락하고 상업적인 사제들과 혼동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신, 과우주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인 개념들은 성숙되어 있었고 대체로 정확하였고 그들의 위생 설비도 그 시대로서는 탁월하였으며 교육 방식은 그 이후로 그것을 능가할 만한 것이 없었다. 4. 보라색 인종. 아담과 이브는 유란시아에서 9번째로 나타난 사람 종족인 보라색 종족 인간들의 시조였다.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파란 눈을 가졌으며 그리고 보라색 민족들은 하얀 피부와 밝은 머리카락 색깔 노란색, 붉은색, 그리고 갈색이 특징이었다. 이분은 출산하는데 고통을 겪지 않았다. 그리고 조기에 진화 인종들 역시 그러하였다. 오직 녹, 사람들과 그리고 나중에는 아담, 사람들과 진화하는 사람의 연합에 의하여 산출된 혼혈 인종들만이 심한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샘에 있는 자신들의 형제들처럼 이원적 영양 보충 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음식과 빛,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초, 물리적 에너지, 둘 모두로부터 보충했다. 그들의 유란시아 자손들은 에너지 흡수와 빛 순환회로의 자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의 단일 순환회로, 혈액순환회로의 인간 유형을 가졌다. 그들은 비록 장수함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간 평준에 가까워지긴 했어도 오래 살았고 그렇지만 필사자로 구한되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제1세대에서는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나무의 실과들만으로 살았다. 그러나 제1세대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우유 제품을 먹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가 육식을 하지 않는 관습을 따랐다. 그들이 후에 연합한 남쪽의 부족 역시 많은 수가 육식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채식 부족의 대부분은 동쪽으로 이주해갔는데 그들의 후예들은 현재의 인도인들과 섞이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의 신체적 영적 통찰력은 지금 현재 민족들의 그것보다 우월하였다. 그들의 특별한 감각들은 매우 예민했으며 그들은 중도자들, 천사의 무리들, 멜기세덱들, 타락한 칼리가스티아 영주를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칼리가스티아는 자신의 고귀한 후임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여러 번 왔었다. 아담과 이브는 불행을 저지른 뒤 100년 이상 동안에도 이천상의 존재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 특수한 감각들은 자식들에게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게 되었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사라져 갔다. 아담의 자녀들에게는 대개 조절자들이 내주하였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확실한 생존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월한 자손들은 진화의 자손들과는 달리 두려움에 쉽게 굴복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란시아 인종들은 많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인종적 신체 향상을 위한 계획이 조기에 실패함에 따라 아담의 생명 원형질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물질아들들의 몸세포와 그들의 자녀들은 행성에 도착적인 진화하는 존재들보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강했다. 태생적 종족의 몸세포들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영역의 미생물이나 극미생물 유기체와 친족이다. 이 사실이 왜 유란시아 사람들이 많은 육체적 질환들을 견디기 위해 그토록 과학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너희가 만약 너희들 속에 아담의 생명을 좀 더 많이 가졌더라면 질병에 대해 훨씬 더 강하게 되었을 것이다. 유프라테스 지역의 두 번째 동산을 세운 후에 아담은 자신이 죽은 뒤에 이 세상을 위해서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자신의 생명 원형지를 남기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브는 인종 계량 12인 위원회의 의장이 되었으며 아담의 죽기 전에 위원회는 1682명의 가장 뛰어난 유란시아 여인들을 뽑았고 이 여인들에게 아담의 생명 원형지를 이식받게 하였다. 그들의 아이들은 112명을 빼고 모두 어른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은 1570명의 우월한 남녀가 나오게 되는 혜택을 입었다. 비록 이 후보 어머니들은 주위의 모든 부족에서 뽑혀왔으며 지상의 거의 모든 종족들을 대표한다고 했지만, 다수의 후보자들은 높, 사람의 가장 뛰어난 종족들로부터 뽑혀졌고, 그들은 강한 안드, 사람 종족의 기원을 이룩하였다. 이 아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어머니들의 부족들 안에서 태어나고 양육되었다. 5. 아담과 이브의 죽음. 두 번째 에덴이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뉘우침이 받아들여졌으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필사자의 숙명을 참아내도록 처지가 정해졌으며, 또한 유란시아에 잠자는 생존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확실하다는 통보를 정식으로 받았다. 그들은 멜기세덱들이 자신들에게 비장하게 선언한 부활과 명예 회복의 이 복음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들의 위반은 판단 실수였으며,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의 죄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샘의 시민의 자격으로 있을 때에는 생각 조절자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유란시아의 첫 번째 동산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생각 조절자는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필사자의 지위로 하락된 후 바로 얼마 후에 새로운 현존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지위는 진지한 뉘우침과 더불어 조절자가 그들에게 내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시련을 깨닫게 되었다. 조절자의 내주에 대한 이 인식은 아담과 이브에게 여생 동안의 큰 기쁨이 되었다. 그들은 사타니아의 물질아들의 임무는 실패하였지만, 우주의 아들들의 자격으로서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 여정이 아직도 자신들에게 열려 있음을 알았다. 아담은 자기가 그 행성에 도착함과 동시에 발생했던 섭리시대적인 부활에 관해서 알았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동행자는 아마도 아들 관계의 다음 계층의 도착과 연결되어 다시 제 개인성 구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는 우주의 통치자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그렇게 빨리 도래하리라는 것은 몰랐다. 그는 다음번 아들로 아보날 계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미가엘로부터 개인적인 기별을 받아들인 그들은 어떤 것은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항상 위안이 되었다. 그 기별은 우정과 위로가 깃들어 있었고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나는 그대들의 불이행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나는 그대들의 가슴 속에는 내 아버지의 의지에 충성하려는 바람으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만약 내 영역의 하급 아들들이 그 전에 그대들을 부르러 가지 않는다면, 내가 유란시아에 내려갈 때 그대들을 필사자 수면에서 깨워 불러주겠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겐 크나큰 신비였다. 그들은 이 기별 속에 특별한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약속이 숨겨져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한 가능성은 그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직접 나타나는 날과 연관되어 일어날 부활의 시점까지 그들이 휴식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에덴의 부부는 하느님의 아들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항상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아니면 적어도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이 큰 과오와 슬픔의 행성이 어쩌면 우주의 통치자인 파라다이스 아들이 증여할 영역으로 선택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기에는 너무나 굉장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다툼으로 분열된 유란시아가 어쩌면 결국에는 전체 네바돈 행성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게 될 사탄이아 체계에서 가장 운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담은 530년을 살았다. 그는 수명을 다한 늙은 나이로 인하여 죽었다. 단순히 그의 육체적 기능 구조가 나이가 버린 것이었다. 집대성, 해체 활동 과정이 고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따라잡았고 필연적으로 끝이 왔다. 이분은 약해진 심장으로 인하여 아담보다 19년 전에 죽었다. 거류민단의 성벽이 완성된 바로 후에 계획에 따라 세워졌던 성스러운 예배 봉사 장소인 성전 중앙에 그들은 같이 매장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 독실한 남자나 여자를 경배실 지하에 매장하는 실천 관행의 기원이 되었다. 멜기세덱들의 지도 아래에서 유란시아의 초물질적 정부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진화적 인종들과의 직접적인 육체적 접촉은 단절되었다. 먼 과거의 행성 영주의 유형 참모진들이 도착한 때로부터 반과 아마돈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아담과 이브가 도래하기까지 우주 정부의 물리적인 대리자들이 이 행성에 머물러 왔었다. 그러나 45만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계속되어 온 이 정부는 아담의 불이행로 인하여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영적 구체들에서 천사 조력자들은 생각 조절자들과 협력하며 계속해서 개별 존재의 생존을 위해 둘 모두 영웅적으로 투쟁해왔지만 그러나 마키벤터 멜기세덱이 도래하기 전에는 지상의 필사자들에게는 멀리 퍼져 있는 세계의 복지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은 없었는데 그는 아브라함 시대의 하느님의 아들의 능력과 인내심과 권위를 가지고 불운한 유란시아의 더 나은 향상과 영적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독 불운만이 유란시아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행성은 네바돈의 지역 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행성이 되었다. 유란시아인들은 그들 선조들의 과오와 조기에 왔던 세계 통치자들의 오류 때문에 혼란스러운 절망 상태에 던져졌다. 모든 것이 갈수록 악과 죄에 의해 뒤죽박죽되었고 이러한 어두움은 네바돈 미가엘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에 찬 개인성을 계시하는 경기장으로 이 세계를 선택하셨다. 얽혀 있는 관련사들의 질서를 위하여 유란시아가 창조자 아들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유란시아의 악과 죄는 창조자 아들로 하여금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비길 데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드러내는데 좀 더 강하게 대조가 되는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만한 곳이 되었던 것이다. 6. 아담과 이브의 생존. 아담과 이브는 언젠가 죽음으로부터 깨어나 그들이 유란시아에서 보라색 인종들의 물질적 육체 속에서 그들의 임무를 맡기 전에 그들에게 그렇게 친숙했던 멘션 세계들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멜기세덱들이 그들에게 하였던 약속을 강하게 믿으면서 그들의 필사자의 휴식에 들어갔다. 그들은 영역의 필사자들이 겪는 무의식적 수면의 망각 속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아담이 죽은 뒤 3일째, 그의 존경이 담긴 매장이 행해진 이틀 후, 라나허지 계층들은 에덴시아의 대리지고자들에 의해 승인되고 미가엘을 대행하는 구원자별의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찬성을 받았는데, 유라시아에서의 아담의 불이행에 현저한 생존자들에 대한 특별 출석 점호를 지도하는 가브리엘의 손에 맡겨졌다. 그리고 유라시아 계열들 중 26번인 이 특별 부활의 명령에 따라서 아담과 이브는 첫 번째 동산을 체험한 그들의 1316명의 연관 동료들과 함께 사타니아의 맨션 세계들 중에 있는 부활의 공간에서 제 개인성 구현되고 다시 모이게 되었다. 아담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다른 충성스러운 혼들이 이미 전환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잠자던 생존자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분별화된 상승자들 둘 모두에 대한 섭리시대적 판결에 의해 수반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샘의 시민권을 획득할 때까지 진화적 전진의 세계들을 빠르게 통과하였는데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기원 행성에서 거주민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우주적 개인성의 다른 계급의 일원의 자격으로 오게 되었다. 그들은 영구 시민들 하느님의 아들들의 자격으로 예루샘을 떠났고 그리고는 진보하는 시민들의 사람의 아들들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즉시 그 체계의 수도에서 유란시아를 돕는 봉사에 배정되었다. 나중에는 현재 유란시아의 자문, 통제기관을 구성하는 24명의 조언자들 중에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해서 유란시아 행성의 아담과 이브의 시련과 비극과 승리의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그 승리는 적어도 의도는 좋았지만 현혹된 물질아들과 딸에게는 의심할 바 없이 종국에 가서는 그들의 세계와 반역으로 버림받고 악에 시달리던 거주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궁극적인 개인적 승리였던 것이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아담과 이브는 인간 종족의 문명 발달을 가속시켰고 생물학적 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들은 지상에 위대한 문명을 남겼다. 하지만 그토록 진보된 문명은 일찍 희석되고 결국에는 아담의 유산마저 침수되고 많은 운명을 직면했던 그곳에서는 살아남기가 불가능했었다. 문명을 이룩한 것은 그 사람들이었다. 문명이 그 사람들을 만든 것이 아니다. 동산의 음성, 세라핌 천사인 솔로니아에 의해 제시되었음.